The scripture reading this morning is found in John's Gospel, chapter 2, verse 17.
한국말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Verse 17. And his disciples remember that it was written, "The zeal of thine house hath eaten me up."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Last week, we looked at the
그 이적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쁨은 사람의 종교적 예식이나 사람 자체 안에 있는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므로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가올 세상 우리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무한한 기쁨을 주시는 원천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열심으로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을 깨끗해, 정결케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장 17절을 기반으로 오늘 아침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주님의 열심이 나타내게 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을 나타내셨는지에 대한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열심을 드러내게 되신 그 내용 그 열심의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열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1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말씀할 때 보면 가버나움, 즉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위안의 마을, 위로의 마을이라는 곳인데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는 오래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 계시지 않고서 다른 곳으로 가셨어야 됐는데 아마 그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는 오래 지체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냐 했을 때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어서 광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엄청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치셨는데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린 그 집집마다는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보호함을 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크게 그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성전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있어서 그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소와 양과 짐승들을 잡아 그 피로 뿌리고 제단에 뿌려서 그 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기억하게 해주고 또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제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때 그 짐승들, 양과 소와 또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기가 어떻겠습니까? 많이 어렵겠죠. 여행을 하면 걸어서 그때 당시에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저 산골에서 그런 그 하나님의 전에다가 바칠 재물들을 끌고 올 때 사람도 걸어가기 힘든데 그걸 어떻게 멀리서 그걸 다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그 비둘기와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멀리서 힘들게 그 가축들을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새롭게 잡아가지고 그 가축들을 재물들을 죽여서 그 피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유대인의 예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서 이미 그 가축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성전에 가셔서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사람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상인들을 내어 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1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 거룩한 분노하심으로 15절에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되게 온유하시고 온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화를 내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시고 거룩하게 분노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오늘 본문과 같은 때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옳은 것과 그른 것들을 판별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어떻게 이 상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을 이렇게 더럽히고 분주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단호하게 대처하셨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중세 시대에 많은 그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이 소홀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유가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배운 사람들만 라틴어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 다음에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는데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중세시대의 성직자들이 또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성도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 그러니까 너의 동전이 이 연보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그 순간 네가 기도하는 너의 선친들이나 너의 가족들 중에 먼저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 연옥으로부터 풀려나게 된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연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얼마나 헌금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될 수도 있다 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구원은 사람의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라고 가르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각종 불필요한 예식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례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칠성례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나 결혼식 때 또 몸이 아플 때 뭐 다양한 성례를 하면서 의 예식이 엄청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간소화됐는데 그래서 저희에게 남은 예식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례가 하나는 주의 성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례라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너무 다른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셔서 그런 단호한 대처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는 교회 안에서 치리라는 것이 행해져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옛날에 한때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에서 또 재직회나 그런 것들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례가 시행되지만 또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치리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 속에서는 그런 치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십계명 중에 아주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막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함으로써 어기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교회에서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물론 누구나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아무 규칙이 없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사님 마음대로 장로님 마음대로 돈이 많은 성도 마음대로 그 교회를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주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바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건물은 아니죠. 여기는 원래 은빛 요양원이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곳에 나와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오는 어떤 예물이나 우리가 입고 오는 옷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특별하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성전의 본질이 되는 그것을 깨끗게 하시기 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십계명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돈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또 세상에 있는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제1계명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2계명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배의 방법.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바로 여기서 우리가 동양에서 왔지만 제사를 안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이 제2계명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것을 또한 얘기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십니까? 볼 수 없는 분이십니까? 오늘 주일날마다 우리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어르신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안경을 썼다고 해서 가장 좋은 현미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망원경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니까 그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했을 때 제 3계명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마음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대신에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풍성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의미를 알고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귀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유대인들의 예식에 불과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특별히 제7일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여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일이나 어떤 분이 어쩔 수 없는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경우에 버스를 탄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외를 제외하고는 제7일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저희의 모든 것을 다 집중시키도록 하신 날이라는 것이죠. 예배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얼마나 기쁜 날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부활하시기 전에는 다 그 제7일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켰죠. 하지만 이제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날을 안식일로 주일날을 예배의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또한 더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그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과 또 예배에 언급되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 즉 예수님의 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 17절은 원래 구약 성경 시편 69편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자들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 시편 69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거기에 69편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69편에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69편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으로서 이미 벌써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과 사모함은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고 했을 때 이 성전을 깨끗케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예수님이 이름이 없이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그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 성전에서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다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축들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축들과 그 이상으로 성전에 와서 보시고 그들의 예배가 예수님 아닌 것에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있다는 것에 분노하셨고 그 다시 그걸 예배를 하나님께로 맞추도록 그 예수님 메시아에게 포커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할까 했을 때 우리 각 사람이 죄로부터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깨끗한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그 정신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 각 사람은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할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련해서 제 사흘 안에 지으시겠다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은 그 물리적으로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46년 동안 그 건물을 짓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기간 동안 사흘 걸렸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몸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라고 했을 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아니고 그 교회에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여러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였다. 예수님의 열심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